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과 1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두 나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7일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국빈 방문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만남은 지난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정상회담과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세 번째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17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이번 방북이 잘 조직됐으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 이어 19일과 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어제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 없이 폐막했습니다. 스위스 루체른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회의는 러시아와 중국의 불참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더욱 강력해졌음을 확인했다며 평화계획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의 수립과 2차 평화회의 개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회의 주최국인 스위스의 비올라 암헤르트 대통령은 러시아를 어떻게 그리고 어느 시점에 참여시킬지에 대한 핵심적 질문 한계가 남았다면서 지속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글로벌 사우스 국가 대표들도 러시아의 참여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성명은 우크라이나 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과 식량 안보 등의 분야에 대해 언급했지만 회의 참여국 중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약 10개국은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유럽 등 약 100개국 지도자와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폐막 연설에서 러시아가 평화협상 참여 조건으로 내건 러시아 점령지내 우크라이나군 철수 등 조건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나라도 이것이 평화에 대한 합당한 근거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이는 유엔 헌장 위반이자 기본적 도덕성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실전 배치 핵무기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나토 수장이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7일자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 보유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얼마나 많은 핵탄두를 실전 배치해야 할지 또 어떤 핵무기를 비축해야 할지 등 작전상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간의 핵 보유에 관한 투명성을 핵 억제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가 최근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응해 핵 사용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최근 핵무기가 나토의 궁극적 안전 보장과 평화 보존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 기준 총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스웨덴의 민간연구단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오늘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추정치였던 30기보다 20기가량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총 핵탄두 보유량을 90기까지 늘릴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역시 지난해 1월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초보 수준의 지상미사일 경납고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첫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관측되며 아울러 핵투발을 위해 설계된 최소 두 가지 종류의 지상공격용 순항미사일 개발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용 핵 프로그램을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요소로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7일 월요일 VOA News Today 1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규탄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로버트 우드 주 유엔 미국 차석 대사가 비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8도에서 21도, 최고는 23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러시아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7개국 정상들은 14일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조달,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러시아의 이러한 미사일 사용 등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증가를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7개국과 유럽연합 EU, 우크라이나 정상들은 이날 이탈리아 플리아주에서 13일부터 개최된 G7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재 회피에 대응하고 모든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우리의 공약도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 및 관련 기술을 이용한 발사도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거듭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3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을 거듭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및 우주 발사체 발사를 포함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것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정상들은 북한이 인권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와의 관여에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의 선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도주의 단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내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7 정상들은 이날 성명에서 별도로 군축 및 비확산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들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G7은 우리는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수사와 행동,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화학작용제 사용 증가 보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화학 및 생물학, 방사능,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거듭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의 불투명하고 가속화되는 핵무기 확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CTBT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참여국들의 지원 및 연대 의지가 담겼습니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재건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면서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의 특별 수입을 활용해 약 50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및 예산, 재건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군수산업단지의 무장해제와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또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성명에 담았습니다. G7은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러시아가 군사적 침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철수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방위산업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러시아 국방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 및 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방해하고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하원이 새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4일 본회의를 열고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전체 국방예산은 전 회계연도보다 90억 달러 늘어난 8,952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국방장관은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미한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 등을 통해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방위산업 기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하원 군사위원회 통과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 관련 보고서에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방위 협력을 면밀히 평가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작성한 군사위원회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가 입장까지 담아 첨부하는 일종의 설명서입니다. 보고서는 위원회는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협력이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주목한다면서 국방장관에게 국방정보국장과 협력해 오는 12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원회에 이들 나라 간 방위협력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이란, 북한이 러시아군이나 방위산업 기반 혹은 정보기관에 물질, 군사, 기술, 병참 분야 지원을 얼마나 제공하는지,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서로의 허위 정보 및 선전 활동을 얼마나 조율하고 진전시키는지에 대한 평가 등이 브리핑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나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로 지상미사일 유격기지를 설치해야 한다며 동부 뉴욕의 포트드럼에 추가 기지를 둬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11일 대통령 직속 행정관리 예산국의 국방수권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추가 요격기지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밖에 하원 법안에 최종적으로 담긴 수백 건의 수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의회가 국방정책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입니다.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된 후 하나의 법안으로 조율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내부 심의를 14일 마무리했으며 법안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이번 국방수권 법안 표결에선 대다수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낙태 여행 금지와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한 등 일부 수정안이 국방부 내 다양성과 공평성을 훼손한다면서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국방수권 법안은 양원간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러시아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양국의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주엔 미국 차석 대사가 14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DPRK has unlawfully transferr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over 11,000 containers of munitions to aid Russia's war against Ukraine, prolonging the suffering of the Ukrainian people.
우드 차석 대사는 이날 우크라이나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탄도미사일 수십 발과 군수품이 담긴 컨테이너 11,000여 개를 이전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및 관련 물자를 북한이 이전하고 러시아가 조달하는 것은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부합하는 우크라이나의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 추구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설 것이라며 우리는 이 침략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촉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 6월 의장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김상진 차석 대사는 이 전쟁의 역학 관계를 더욱 복잡하고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지속적인 무기 거래라고 비판했습니다.
What makes this kind of war even more complicated and devastating?
김 차석 대사는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오늘 회의의 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북러 양국이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차석 대사는 보도에 따르면 북러 두 정상이 곧 고위급 방문을 통해 만날 예정이라며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안보리를 무시하고 심지어 조롱하고 있는 한편 러시아는 이웃 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무력 사용으로 평화 및 안보 유지에 책임을 부여받은 안보리 상임위상국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는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국의 지원을 주제로 소집을 요청해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바실리 네반자 주 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러군의 무기 거래에 대해선 어떤 언급이나 반박도 하지 않은 채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러시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만 이어갔습니다. 시노미츠코 주엔 차석 대사는 러시아 이 같은 주장에 완전히 경악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totally appalled in hearing Russia's rationale for calling today's meeting. As it is Russia itself who, in blatant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has been procuring.
신호 차석 대사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포탄을 조달하고 사용함으로써 그곳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장본인은 러시아인 만큼 러시아의 주장은 끔찍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갱신을 거부해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자의적 구금과 고문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차석 대사는 또 이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14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따르면 우드 차석 대사는 지난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안보리 회의 참석 뒤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거부하고 자의적 구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만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거의 매일 수많은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이 본질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모두 어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한편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일본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매우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믿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안보리 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유엔 제재가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우드 대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 평화와 안보의 문제라며 미국의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12일 북한 인권을 의제로 안보리 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주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연관 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14일 최근 북한이 남측으로 오물풍선을 보낸 것이 북한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행사라고 주장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이하고 개탄스러운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해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 채택 1주년을 기념하는 공개 회의를 주재하고 자유는 국제법에 의해 엄격하게 정의된 한계 안에서만 제한되며 이를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전 세계 모든 개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 증오, 선동을 규탄한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우선시하지만 상대방, 특히 약자의 자유를 훼손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혐오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오물풍선과 관련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냐며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한국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북한과의 과도한 밀착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국은 또 내일 중국과 9년 만에 외교 안보 대화를 갖는데 이를 통해 북중러 삼각협력 구도를 견제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호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과연 남과 북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지난 16일 한국의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이처럼 북러 간 과도한 밀착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 실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 배경에 대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상황적 이해 관계 때문에 북한이 부상된 상황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방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주 중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9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밀착해온 북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협력 관계 등을 논의하며 밀착 관계를 한층 공고화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교수는 한국 대통령실이 북러 밀착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일시적 협력이라는 인식 위에서 전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러시아에 경고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공동성명이나 뭐 이런 것이 나올 때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원하는 경제 재건이나 뭐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은 어려울 수도 있다. 뭐 그런 것을 사전에 경고하는 의미가 있겠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보유한 고도의 군사기술 또는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면 자신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기본 입장을 러시아에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것으로 북러 군사협력의 레드라인은 핵과 미사일 핵심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장관은 또 푸틴이 원하는 건 포탄, 특히 우크라이나 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북한의 결정적인 포탄이나 군사적 물품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푸틴 방북을 계기로 양국 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그러나 북러가 옛소련 시절과 같은 동맹 수준의 조약 체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조 박사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카드를 갖고 있다며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최대치는 정찰위성 개발 지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18일 서울에서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17일 밝혔습니다. 한국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양자 업무를 담당하는 순회이동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를 맡습니다. 아울러 이승범 한국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장바오친 중국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도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외교안보 대화에서 양국은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성목 센터장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고 북한의 대남 도발, 오물풍선 도발을 포함해서 김정은의 위협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아마 그런 내용 대한민국의 주 관심이 될 겁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 플러스 2 대화협의체로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양자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입니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에서 열린 바 있는데 이번에 차관급으로 격상돼 9년 만에 개최됩니다. 장호진 실장은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거론되는 시점에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최근의 상황이 북중러의 합집합은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방증해 주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중러 협력 구도가 구축되는 단계는 아니라며 한중 관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푸틴 방북 시점과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러 관계와 북중러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교수는 중국이 한국과 외교 안보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북중러 3국 협력과 북러 간 과도한 군사적 밀착에 부담을 갖고 있는 자국 입장을 한층 명확하게 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러 안보 협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한국이 일정 부분 공동의 이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성배 박사 등은 최근 푸틴 방북의 의미와 전략적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온라인 보고서를 통해 푸틴 방북 이후 한국 대응 방안과 관련해 특히 한중 외교안보 대화 개최를 계기로 북중러 밀착에서 중국을 이격시키는 것이 전략적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중국이 심각한 국내 경제 위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미국과 휴전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서 북중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일 중 정상회의 때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잖아요. 각자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은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 모드로 접어들었어요. 또 북러 관계도 한계가 있거든요. 양측이 주고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북중러 신냉전을 원하지만 중국 생각 따르고 러시아 생각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 연대는 한계가 있거든요.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은 실제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순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찾았을 때 외무성 부상 담화를 통해 청탁과 구걸 외교라고 비판했고 같은 달 말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표현이 담긴 데 대해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난폭한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반미 동맹 공고화 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점점 더 불량 국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맥콜 위원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임박과 관련한 V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 학살 전쟁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 우방이 절실한 푸틴은 세계 불량 정권들에 점점 더 손을 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북한 방문은 미국과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이런 불순한 동맹을 굳히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12일 VOA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그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맞서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과거 공격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 북러 협력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및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잇따라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화된 북러 간 협력이 역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3일 비오이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간 협력 확대와 심화는 꽤 심각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possibility that Russia and North Korea might be broadening and deepening their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무엇보다 더 발전되고 심화된 북러 간 군사와 안보, 기술에 대한 협력 구축은 역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무기와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 더 나아가 핵 관련 기술과 조언 등을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한 개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 파트너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과 20일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이를 전후한 시점 북한 순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 key question is, at least in the public domain, there doesn't seem to be a lot of information about what.
이어 그러나 김정은이 극동 지역을 순방할 당시 방문했던 기지, 시설 등을 살펴보면 그가 러시아 측에 매우 흥미로운 쇼핑 목록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일정이 우주와 군사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방러 기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최신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 전략핵 잠수함 등이 배치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지 등을 시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간 협력이 전례 없다며 새로운 북러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find out what it is, what is the nature of this new relationship? What is Putin providing to Kim? What is he?
이는 역내 군사적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이 핵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수준을 크게 높이고 이에 따라 영내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짚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우리는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교한 무기 기술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no idea what Putin has promised Kim. And there is so much sophisticated technology.
이어 만약 푸틴이 김정은에게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땐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이 태평양 일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전투기와 탱크, 포 등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의 목록은 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12일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와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핵과 군사 지원을 우려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푸틴의 평양 방문은 이 긴밀하고도 위험한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긴장 고조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같은 북러 간 협력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현재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킬 것을 조언했습니다.
I think in response to the possibility of enhanced North Korean ability to pose a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 강화 가능성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군 당국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잠재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주요 7개국 G7이 한국과 호주를 정식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미국 민간연구소가 권고했습니다. 두 나라는 G7과 입장이 유사하며 신뢰를 입증했고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12일 보고서를 내고 주요 7개국 G7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과 호주를 가입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존 햄리 CSIS 소장과 빅터 차 한국 석좌가 CSIS 전문가들과 함께 집필한 이 보고서는 G7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G7 회원국의 책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춘 새로운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정학적 경쟁과 두 개의 전쟁으로 마비됐고 주요 20개국 G20과 세계무역기구 WTO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G7이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현재 G7 회원국은 유럽에 불균형적으로 편중돼 있다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는 단 한 곳뿐이며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한국과 호주를 새 회원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두 나라가 G7의 우선순위인 인도태평양, 경제회복력과 안보, 식량안보, 디지털 경쟁력, 기후, 우크라이나, 지속가능한 발전, 군축과 비확산, 노동 등 9개 영역에서 상당한 역량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호주와 한국은 모두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공공재 공급자임을 입증해왔다며 미국의 두 동맹국은 각각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모든 주요 전쟁에서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의 편에서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와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이며 신흥기술 공급망 보호에서도 핵심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빅터 차 석좌는 12일 CSIS가 주최한 보고서 발간 토론회에서 호주와 한국은 확실히 신뢰성의 기준을 충족하며 분명히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Over 300 performance metrics, publicly available performance metrics. on how G7 countries do in these 9 issue areas.
차석자는 G7 우선순위인 9개 영역에서 G7 국가들의 성과에 대한 300개 이상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지표를 수집했다며 G7 지도자들이 직접 언급한 영역에 대한 국가별 성과 순위를 매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와 한국은 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두 나라의 역량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맥스 버그만 CSIS 유라시아 국장은 호주와 한국의 가입에는 큰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G7의 진화 과정에서 EU도 어떤 면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Adding two new members in Australia and Korea
doesn't, you know, require a huge formal process, as I mentioned.
그러면서
the EU was sort of
이미 참여하고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두 국가를 추가하는 것은 G7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그만 국장은 현재 G7의 유럽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이 추가되면 훨씬 더 균형 잡힌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70년대 출범한 G7은 1998년 러시아가 참여해 G8으로 확대돼 15년 넘게 운영되다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불법 병합한 러시아의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G7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7개 나라와 유럽연합 EU가 참여하는 협의체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UN 등 국제 무대를 통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탈북 청년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적극 옹호하는 기여자로 활동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인권회의, 유엔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인 안보리에서 평양 출신의 탈북 청년 김금혁 씨가 발언합니다.
Please stand on side of the North Korean people, not the dictatorship.
김 씨는 10여 분에 걸쳐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이 아닌 주민의 편에 서고 핵무기와 미사일처럼 북한 주민들의 권리에도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해달라고 호소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탈북 뒤 한국 등 자유세계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뒤 북한 주민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탈북 인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회의엔 지난해부터 김 씨를 포함해 최근 콜롬비아대 대학원을 졸업한 이서연 씨, 부시연구소의 조셉 김 연구원, 김일혁 한반도 청년미래 포럼 북한인권 전담 매니저가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에 관한 상호 대화에선 영국의회에 근무하는 티모시 조 씨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북한 당국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by the DPRK authorities haven't decreased. They have only increased.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여러 조약기구의 부대 행사,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와 오슬로 자유포럼 등 국제 민간 행사에도 대학생 맹효심 씨를 비롯해 탈북 청년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뉴욕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한 김미연 씨와 변호사 임철 씨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탈북 청년 10명이 젊은 탈북민 지도자 총회를 결성한 뒤 미국 관리들을 면담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저명한 대학과 기관을 방문해 북한인권 옹호활동을 펼치는 탈북 청년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에 국제무대에 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링크의 북한 주민 옹호 펠로로 지난달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증언하고 국무부 관리들을 면담했던 대학생 릴리 조 씨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명감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탈북민이 이제 그 탈북 과정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 겪고 이제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제 북한으로 북송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행운스럽게도 이제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라고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명감.
탈북 청년들이 국제 무대에 진출하도록 돕는 민간 단체들의 활동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가 지난해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발언했던 김일혁 씨는 링크와 FSI 등 민간단체가 탈북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적응뿐 아니라 리더, 국제활동가로 성장토록 꾸준히 돕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2019년에 링크의 애드보커시 펠로 프로그램 2기로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었고요. 체인지메이커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국내에서 학업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링글리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어 등 8개 국어로 출간된 회고록 11살의 유서의 저자로 지난해 세계 최대 국제인권단체인 영국의 국제 앰네스티 런던 지부에서 증언했던 김은지 씨는 단체들의 도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게 가장 큰 유익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탈북민들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게 영어라며 FSI 같은 단체가 무료로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자신감도 생겨 도움을 받는 수혜자에서 기여자로 변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어 스피치를 이제 국제사회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아니라 기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향 강화라는 게 영어 능력을 통해서 영어 스피치의 능력이 향상되어서의 역량 강화도 있지만 우리가 수혜자에서 기여자가 되는 그런 역할의 전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한국에선 FSI로 불리는 탈북민 글로벌 교육센터, 미국에선 링크, 솔트, 에녹, 카슴 등이 탈북민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거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산하 부시 연구소는 해마다 미국의 대학과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탈북 청년들에게 학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탈북 청년들이 향후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미래의 주역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링크의 크리스송 부국장입니다.
저희도 이제 탈북인 청년들에게도 저희가 그 포텐셜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는 걸 같이 돕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북한을 변화시키시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분들에게 그냥 저희가 이제 장학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멘토십도 진행하고 영어 그런 교습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의 줄리턴 북한 특사는 이러한 지원 활동을 공개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VOA에 터너 특사가 지난 4일 시카고에서 열린 한 북한인권 행사에 참석해 탈북민들이 한국, 미국,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줄 것을 한인사회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앞서 VOA와의 인터뷰에서도 탈북민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미국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I think that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share their voices and or share their stories and to amplify their voices.
그러면서 탈북민들은 언젠가 우리 생애 언젠가 바라건대 북한으로 돌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북한의 미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언어와 전문성을 갖춘 탈북 청년들의 증언이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입니다. 킹 전 특사는 이런 추세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Oh, I think it's extremely important and has a very positive effect in terms of calling attention to the human.
이어 개인이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면서 어떻게 증언이 명료하고 언어가 잘 통할 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들의 공개 증언은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은주 씨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자신의 아픈 과거를 공개적으로 공유한 뒤 겪는 후유증이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인권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자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공허함은 이제 더 커지고 이제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증언이 중요한 것만큼 이 증언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세심한 케어가 제 자신을 겪으면서 그냥 느낀 건데 진짜 필요하겠구나. 좀 NGO나 이런 데서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은주 씨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단체 또는 정부 관리들이 탈북 청년들과 꾸준히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용기를 북돋을 때 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고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21도, 최고는 23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가 19도, 최고 32도, 안주 최저 18도, 최고 29도, 남포 최저 19도, 최고 31도입니다. 신의주는 맑고 최저 20도, 최고 29도입니다. 강계는 구름이 많다,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31도입니다. 중강은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5도, 최고 30도입니다. 다음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모두 맑겠습니다. 해주는 최저가 18도, 최고 31도, 개성 최저 19도, 최고 32도, 사리원 최저 19도, 최고 33도, 신계 최저 18도, 최고 33도입니다.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31도, 신포 맑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7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는 26도입니다. 해산은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8도.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30도. 평강도 맑고 최저 15도, 최고 30도. 다음 청진 맑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4도. 선봉도 맑고 최저 15도, 최고 24도. 삼지연은 구름이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는 2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고 먼 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m, 오후에는 약간 낮아져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의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시 내각을 해산했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각 16일 늦은 시각 이스라엘 안보 내각의 전시 내각 공식 해체를 통보했다고 총리실이 17일 이스라엘 언론들에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전쟁이 시작된 지 나흘 만인 7월 11일 집권 리쿠르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전시 내각은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제2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 등 투표권을 가진 3명과 론더머 전략장관, 가디 아이젠코트 국가통합당 의원, 아리에 데리 샤스당 대표 등 투표권이 없는 3명 등 6명으로 구성됐었습니다. 하지만 간츠 대표는 지난 9일 네타냐후 총리가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다면서 아이젠코트 의원과 함께 내각을 탈퇴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전시 내각의 일부 의제들이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멜 스몬트리치 재무장관 등이 포함된 이스라엘 안보 내각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7일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되는 돼지고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관련 조사가 이날부로 시작됐다면서 이유산 생고기와 냉장, 냉동 돼지고기뿐 아니라 돼지 내장과 방광, 위 등 부산물 수입 과정에서 덤핑 혐의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축산업협회가 중국 내 돈육업계들을 대신해 지난 6일 제출한 항의서안에 따라 이 같은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덤핑이란 상품 간 경쟁에서 우위를 갖기 위해 생산비보다 싼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발표는 앞서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소 38.1%의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한편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중국 정부의 조사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관련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EU가 적절히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는 60억 달러치로 이 중 절반 이상이 EU로부터 수입됐습니다. 중국 해안경비정과 필리핀 선박이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상의 필리핀 전투기지 인근에서 충돌했다고 중국 해경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해경은 이날 성명에서 전투기지 보급 임무를 위해 이 해역에 진입한 필리핀 선박이 중국 해경 선박의 거듭된 엄중 경고에도 비전문적 방식으로 고의적이고 위험하게 접근해 가벼운 충돌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크세르크세스 트리니다드 필리핀군 공보국장은 중국 해경의 기만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 해경이 지속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해왔으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리니다드 국장은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중국 선박들의 불법적 출현과 행동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자국 해안경비정과 필리핀 선박의 이날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나 손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은 1999년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했던 상륙함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키고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켜 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설 중재 재판소는 2016년 판결에서 중국의 이 같은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과 19일 북한을 북빈 방문한다고 두 나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7일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관영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평양 국빈 방문을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번 만남은 지난 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정상회담과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세 번째입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17일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또한 이번 방북이 잘 조직됐고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 방문에 이어 19일과 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중국과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실전 배치 핵무기술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나토 수장이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7일자 영국 텔레그래프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핵보유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